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 계시들, 또 서신 형식으로 쓰여진 이 다양한 장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책에는 더욱더 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은 2장과 3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2장과 3장에는 각 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진단, 칭찬, 또한 책망, 도전, 약속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4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들도 또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장과 3장은 각 교회에 맞춤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4장 이후의 전체의 말씀은 전 우주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 교회가 어떤 소명을 가지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거절하고 극복하여서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용의 세력, 사탄, 이 용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용의 주관 아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 그런 시스템, 그런 통치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바벨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일곱 교회 성도들,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세력들이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이 용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바벨론의 세력은 끊임없이 존재해왔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력 속에서 어떻게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14장, 15장, 16장, 18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바벨론이 범하는 죄악의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하여 음란과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것을 더욱 만연하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또 이용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많은 제국들을 보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범한 제국들은 그 멸망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참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가 아닐지라도 세 가지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멸망되는 것이고 두 가지 정도다. 그럼 그 다음 멸망이고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 네 가지의 죄를 많은 제국들에 대입해 보면 다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사람들, 로마 제국의 관료였던 사람들은 설마 이런 제국이 무너질 것인가? 설마 이런 대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다시피 한 이런 엄청난 제국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점점 이러한 이 바벨론의 특징들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면서 신전을 곳곳에 만들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며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대로부터 있던 미신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통치자를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전들이 일어난 일들이 음행과 음란을 범람하게 하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들, 이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을 배불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진리, 생명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이들, 무고한 이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죄의 증상들이 다 나타났을 때 로마 제국은 급속하게 멸망했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바벨론의 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입해 보면 지금은 제국이라고 말하지만 강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 가면 틀림없이 그것은 바벨론의 세력화되는 것이며 그것은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또 억압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어떤 거짓된 세계관, 이념을 가지고 통치자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의 세력의 통로가 되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의 효아시아 일곱 교회는 박해라는 그러한 그 바벨론의 공격 앞에 있었지만 또 다른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의 모습이죠.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물리적인 공격, 박해, 핍박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교묘한 유혹이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러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세워진 것은 변방에 속했기 때문이죠. 로마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일수록 더욱더 이 지배하기가 용이하게 하려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전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떠받들게 한 것이죠. 과거 일본이 천황을 신처럼 떠받드는 신사를 우리나라에도 만들고 그렇게 숭배하게 한 것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띈 것이죠. 계속해서 역사상 반복되는 이 바벨론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의 원리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나타나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실 자유로워졌던 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잘 이겨내고 또 끊어내는가의 문제이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교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 칭찬받은 것들은 이것을 얼마나 잘 끊어냈는가 또 책망받은 것은 그 바벨론의 영향을 얼마나 깊이 받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칭찬과 책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핍박의 시대를 지나서 언제부터 바벨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았냐면 사실 이 교회가 이 바벨론의 세력과 하나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교회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핍박은 끊어졌고 신앙의 자유가 왔고 평화가 왔습니다. 혹독한 핍박이 끝났을 때 얼마나 그 콘스탄티누스에게 감사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이 재림한 메시아다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테오도시우스 1세 때도 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 1세까지의 이 기간이 교회와 정치 권력과 하나 되었던 이 시대, 이때를 역사가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많은 자유를 주었고 또 좋은 영역도 많이 있었다고 보지만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검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중세교회에 이르러서는 더 심했죠. 교회가 국가 권력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죠. 어느 나라의 황제로 즉위하려면 교황이 그 왕관을 씌워줘야만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권력 위에 있었던 이 시대, 이때는 암흑기죠. 바벨론에 사로잡힌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바벨론이 되었던 그런 시대,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어두웠던 중세 교회 시대를 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은 이 세상 속에 언제나 존재하였고 때로는 핍박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혹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서 어린 양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용의 세력은 바벨론을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대적하지만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에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승리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함께 읽었고 오늘도 읽고 다음 주도 읽을 겁니다. 17장 14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어린 양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잠시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며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그 승리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승리할 것이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때로는 핍박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바벨론의 세력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곱 교회 중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자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시작된 에베소 서머나 또 북쪽으로 버가모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교회로 내려가죠. 일곱 교회는 이렇게 밧모섬에서 이제 있던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이렇게 북동쪽으로 순회하면서 회람하는 그 순서대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의 역할을 하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쟁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틀림없이 주후 50년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했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이것이 소아시아 전역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로 파송되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두아디라에는 장인과 상인들이 많이 있던 도시였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다양한 무역 길드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길드라는 것이 오늘날의 조합, 무슨 또 협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경제 공동체이죠. 두아디라에 발전한 그러한 길드는 청동, 기술, 피복, 쌍, 직조공, 구두수선, 염색업, 도예공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직종이든지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이 길드가 한 도시를 그냥 운영권을 장악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죠. 소위 길드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두아디라의 유명한 빌립보 초기 성도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색은 매우 그 당시에도 고급 색으로서 여겨졌고 로마의 귀족층이 좋아하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업인데 염색업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이 자주색 옷감 장소였기 때문에 두아디라의 이가 소속이었던 고향이었던 루디아는 이 빌립보도 로마의 상류층 또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다니며 아마 무역업을 했던 여성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많은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여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소개한 말씀이죠.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저 윈도우 쇼핑하듯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만 보지만 현상 너머에 그 심층적인 원인을 보시고 그 사이를 보시고 너머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발이 청동처럼 빛난다. 이것은 불로 재련된 청동,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기반을 가지신 분, 어떠한 대저, 어떠한 공격도 능히 감당하시는, 밟고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책망전에 칭찬을 먼저 하시는 패턴을 보여주죠. 19절에 나오는 칭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미덕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봉사, 인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모습들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있죠. 이런 사랑, 믿음, 봉사, 인내가 있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역들을, 행위들을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겉모습만 더 많아지는 모습이었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나았다. 이것은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주님께 칭찬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나은 신앙, 더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과거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뜨거웠고 그 이후로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신실한 섬김을 경험했던 과거의 신앙에 비해서 현재의 신앙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건 에베소의 신앙, 에베소 교회의 성도처럼 책망받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나도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 과거를 추억하며 자신의 현재 신앙을 덮어버리고 하는 거죠. 과거 한때 믿음이 좋았으면 현재도 좋은 걸까요? 이 말씀들에 비하면 그것이 아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고 현재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지식과 기술의 영역이든 그 분야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소위 달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보지 않고도 하고 눈 감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나오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달인이 없어요. 어저께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오늘 안 믿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30여 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이 산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은 날마다 현재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믿었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좋아지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향수에 젖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어제까지의 나의 과거의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과 내일은 오늘과 내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 순결하고 풍성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한 구절인데 책망이 다섯 구절이나 됩니다. 그것은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칭찬을 간략하게 하고 책망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추궁하시죠. 내가 왜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느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건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뱀에게는요, 너가 왜 유혹했냐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다섯 구절이나 하신 것은 소망을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거짓되고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구약 역사에도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우유부단하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했던 아합왕의 부인입니다. 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름을 사용했을까? 그것이 진짜 이름이었건 아니면 가명이었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연결을 보여주죠. 구약에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여인인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영향력을 미쳤던 바벨론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아스다롯의 그 아버지가 아스다로스의 제사장이었죠. 아스다로스는 페니키아의 신입니다.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아합왕과 결혼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게 했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850명의 그런 바알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첫 번째 이세벨은 천년 전에 죽었지만 또 다른 이세벨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당시에 나타난 이세벨은 어떤 주장을 했는가? 다시 앞서 설명해드린 두아디라 교회의 이 지역의 특성과 연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드라는 조직이 발달했는데 각 직종마다 길드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길드에는 수호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의식들이 있었고 그 의식들은 언제나 음행과 동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드에 참여하려면 그 길드가 요구하는 어떤 것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참여를 하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음행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을까요? 고민이 됐을까요? 먹고 살려면 이 길드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게 되면 신앙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회에서 비즈니스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신앙의 원칙에 의하면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원리인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바로 그러한 딜레마를 향해서 이세벨이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런 길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마치 신자 참배가 국가의 의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참여했던 지도자들처럼 이것은 단지 세상 속에 일어나는 비즈니스의 차원이지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를 이용한 거예요. 그건 뭐냐? 영지주의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영의 정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육신도 부정하게 되고 뭐 그러한 그 사상적인 원리가 영지주의인데 그런 걸 이용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먹고 마시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받은 성령께서 계시는 영혼이라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영혼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들의 영혼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안심을 주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길드의 수호신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이 비교가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런 논리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다 말하면서 교묘하게 혼합하여서 속이는 거짓말로 말한 거예요. 합리화하는 것이죠. 정당화하는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교회는 아니랍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질까요?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혼동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교묘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 그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동일한 책망을 받았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과 동일한 맥락의 그 시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음행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니골라당이 또 합리화한 것처럼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합리한 같은 맥락이죠. 서두에 말씀대로 바벨론이 범한 죄들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과 음란을 만연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 그리고 어린 양을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이 바벨론의 죄악을 바로 니골라당과 이세벨 이들은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닌 교묘한 거짓말로 무너지게 하는 이런 공격이 바벨론의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 신전들이 많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 신전을 함께 만드는 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그림을 그렸다든지 조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전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제 당시에 터툴리안이라는 지도자에게 한탄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한탄을 했더니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른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세벨에게 임할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질병과 환난과 사망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에게 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격려를 주시죠.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이세벨은 자칭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그걸 뒤바꿔서 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사단의 깊은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굳게 지키라. 너희들이 믿는 것을, 너희들이 받은 교훈을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지키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교훈을 끝까지 지키고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발이 불로 재련한 청동 같은 발이기에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어떠한 대적도 무찌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불꽃같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고 현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얼마나 쉽습니까?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때리면 그건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로 어떤 바벨론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주님의 권세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또한 샛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 그것은 새벽이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별이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새벽별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바벨론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고 하는 나라도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왜? 바벨론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의 인생이, 우리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린 양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저희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